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3살쯤 되면 아이들은 어떤 자아가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뭐 형이나 누나가 뺏어도 그냥 뭐 뺏기나 보다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3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소리치고 내 거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그냥 마음대로 가져옵니다. 뭐 안 주면 소리치고. 고집이 그만큼 세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는 반응하는 나이가 3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살 때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습관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어른이 돼서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다. 요즘 신유가 3살, 이제 3살이 됐는데 뭐 신유는 거의 뭐 안하무인이지. 독불장군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 대부분의 이유의 핵심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소리, 막 자기가 안 주면 소리를 친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막 형 누나를 때린다거나 막 이럴 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뭐 신유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고집, 그 욕심을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런 행동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뭐 교육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 부모가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아이들이 알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말 중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어느 하버드의 교수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행동이 이제 반복적이 되면 이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인격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생각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던 말인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나쁜 습관은 쉽게 생기지만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습관은 들이기도 어렵지만 또 쉽게 잃어버리게 돼요. 나쁜 습관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쉽게 내 삶에 들어오지만 좋은 습관은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쉽게 잃어버리기 쉬운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안에 좋은 습관을 잘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관습에 대한 말 때문이. 관습이라는 말이 우리가 관습적이다, 뭐 관습법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질서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법률로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어도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재판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 만큼 관습이라는 게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습이라는 이 단어 번역의 어원,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어떤 습관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법률 용어에서 어떤 판결하다라는 어떤 의미의 단어인 미슈파트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인데, 이겁니다라고 어떤 법정에서 이제 선언하는 듯한 이 우리가 아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때 제사를 돕는 역할도 했지만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장이었어요. 다스리고 판결해주고 뭔가 잘못했으면 그걸 판단해주고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판단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13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행한 관습이 이러하니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원문으로 빗대어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제 딱 선언하듯이 판단하듯이 명령하듯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이것들 번역을 하면서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왜그이 단어를 굳이 썼을까? 그냥 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할수 있었던 이 일을 굳이 관습이라고 한 단어를 써서까지 한 이유는 이런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한번 너무 유혹에 못 이겨서 너무 삶은 고기 아니면 날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느 날한번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이 일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 제사장들이 마치 법정에서 판결하듯이 그 사환들에게 그리고 제사를 들여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판결하듯이 습관적으로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취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행실이 나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리셨고, 두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2절에 나온 게 원인이 돼서 쭉 이 원인으로 인한 어떤 모습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1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동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삶의 패턴들이 불량해지는 거예요. 불량의 내용은 하나님의 솥에 있는 이 자기들이 먹을 것, 자기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 재물까지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하나님 이것을 죄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 엘리와 비느하스가,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물, 이것을 진짜 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너희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어떤 먹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이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위에 이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은 딱 이건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러 가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삶의 모습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삶의 모습. 하나님 이것을 불량하다라고 평가하셨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몰랐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어떤 임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제사를 잘 드리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잘 드린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뭐합니까? 다 무시해 버립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제사를 보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섬겼는데 제사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제사하는 어떤 순서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뭔가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의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죠. 제사장들인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이미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맞는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그냥 뭐합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실 분이라는 거에 대한 아예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는가? 혹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지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어쩜 우리도 홈리와 비누하스와 다를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예배드리러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순서를 모르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 되는 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을 모르고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찾고 싶습니다. 말라기 좀 긴 말씀인데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만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날 공경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드립니까? 악하고 저늙고 병든 것 막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이방 민족, 오히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갖고 와서 나한테 예배하니 차라리 예배 자체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 문 닫고 싶다라고 말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병든 거 막 저는 거 막 대충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러면서 막 훔친 것, 막 저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거 받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뭐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좋고 더 좋은 거 갖고 와라고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 막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눈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를 삐까뻔쩍하게 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아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는 거 없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들 보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냥 뭔가 우리들 마음에 나 오늘 그래도 교회에 안간 것보다는 간게 좋고 예배 안 드리고 드린 게 좋으니까 내 마음에 뭔가 위안과 내 마음을 좀 좋게 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 나온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안 드렸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멸시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고 하는 거다. 나 이거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드리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냥 내가 몸이 가는 대로, 해왔던 대로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 아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진짜 있는가? 하나님 이것 보시는 거지. 이것이 있는 것 안에서 드려지는 작은 제물, 이것 안에 드려지는 작은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근데 이거 없는 큰 제물, 이거 없는 큰 헌신, 하나님 관심 없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하나님 진짜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거가 없으면, 그거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내 삶에 가까이 계셔서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 삶에 경험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하더라도 이게 마음의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잠깐 어떤 과정을 통과해 갈 수는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면 살다가도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소원해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멈춰졌으면 빨리 이것을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내 삶에 뭔가 잘못돼 있구나. 아, 내가 왜 이것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이것을 돌아보고 내면을 살피고 이것을 해서 다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형식적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냥 이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인도 안 했겠습니까? 인도하죠. 근데 제사를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렸을까요? 대충 드렸겠죠. 이렇게 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대충 그냥 인사치레 하듯이 제사를 인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진짜 여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상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상태를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영적인 무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안 느껴지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게 경험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내어놓겠죠.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대충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 안 느껴지니까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대충 그냥 늘 했던 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10시 반 되면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냥 내또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대충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멈춰진 삶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야.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아무런 상관, 하나님 앞에 다 죄.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죄인 거야.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 죄.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의 모습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멸시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 역시 별반 차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 뒤에 쭉 내려가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인 여기니까 그들의 삶이 뭐 뻔하죠. 불량하죠. 불량하게 극치를 달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막 동침을 해버립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교인과 동침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는 단적인 일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걸 듣고 뭐 합니까? 야, 니들이 들리는 소문 좋지 않아. 그러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아버지, 제가 잘못됐는데, 이래야 되는데, 뭐 합니까?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관습 이야기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도와줬어야 됐습니까? 엘리가 도와줬어요. 아버지인 엘리가 이걸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살 버든 여든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업진 여기는 삶의 습관들은 과감하게 잘라줬어야 될 아버지인 엘리가 그걸 안한 거예요. 3장에 가면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어떤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좀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두 아들들에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인 여기면서 자랐던 삶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이것이 불량한 제사장으로 자라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요즘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들과 상처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눈치와 기대와 기준 속에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잘 자라야 됩니까? 교인들 앞에 잘 자라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눈 보기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 아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목사 딸이 그렇게 하면 자꾸 이런 걸로 자라니까 애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학교 가면은 뭐 합니까? 교회 안 갑니다, 얘네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지만 딱 스무 살 돼서 대학교 외지로 딱 가면 교회 안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다. 하나님 알도록 키워야죠. 하나님을 좋아서 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죠. 뭔가 교인들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욕먹지 않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목사님 자식이 막 살고 있어. 그럼 목사님 아들이나 잘 키우셔. 이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자꾸 자기 자식 커트해버리는 거. 처음엔 좋은 의미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던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존중히 여겨줄 거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홈리의 그러니까 엘리의 모든 가문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언약에 뺏기던 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었던 한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려진 이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태에서 바쁜 일정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삶의 예배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데 한 시간 잠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드릴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든 우리 삶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고 있는가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의 기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배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드려진 예배를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드려진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홈누와 비느하스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초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 그들이 불량자가 됐고 그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이방인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초신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춰지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멸시하는 일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야 저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쟤네 주일날 안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런 평가보다는 보일 때마다 관심이 간다. 아, 여기서 드려진 예배 참 좋다. 그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예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모름으로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 드려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마음,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느님 마음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